오늘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번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기브온 전쟁 이후의 양상을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기브온 전쟁 이후에 계속된 두 왕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흥황하고 있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몰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가문은 점점 통일 왕국을 왕위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 가문은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4장 12절에 가서 이스보셋 왕이 살해를 당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이제는 이 사울 가문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진행은 단순히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역사의 확고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선 자는 흥하게 되고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는 이 증언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힘에 취해서 왕좌를 차지한 자와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좌를 받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문의 양상에 대조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2절 말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이곳에서 6명의 아내들을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과 길르압과 압살롬과 아도니야, 스바디아, 이드르함이 이 헤브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믿음의 계대가 견고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 가문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는 권력투쟁으로 인한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지요. 초대 왕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불법성에 대해서 꾸짖게 되자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여서 아브넬은 반발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개머리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당신의 가문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다니. 이런 하찮은 여인의 일로 나를 비난하다니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욕과 야심 때문에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거슬러 왔는데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죄의 문제 정도가 아닌 것이죠. 왕의 첩을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남은 것은 그 왕의 권력을 취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을 자기도 모르게 표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스보셋 사이에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의기투합하여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거스르고 연합을 이루어왔던 이 두 사이에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서 점점 몰락을 향해 나아가는 사울의 집안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치하며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와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죄를 행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스스로의 내분으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넬은 자신이 직접 세운 이스보셋 왕이 자신에게 반발하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나라가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지게 하는데 자신 역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이 이스보셋에게 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12절부터 21절까지 실제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는 전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위협하며 맹세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꾀와 잘못된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쉽게 결정하고 또 이 악한 행동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방법으로 우리 눈앞에 당장 지금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악한 방법을 또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죄를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돕겠다라고 정치적인 협상을 아브넬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미가를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자들을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는 아브넬이 자신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대파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아브넬이 설득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 다윗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은 직접 20명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이제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은 다 이 회담을 위한 그 준비 과정이었고요.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브넬은 다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3장 21절의 말씀, 우리 아브넬이 다윗에게 했던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이제 아브넬은 떠나간 것이죠. 예, 아브넬은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붙음으로써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통일왕국을 이룩하면 통일왕국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왕은 못될지언정 총리 자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사로운 야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넬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원정에서 승전하고 돌아온 요압이 다윗 왕과 아브넬의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요압은 즉시로 왕을 찾아가 아브넬을 악담하며 모함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기브온 전쟁에서 자신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에게 다윗 왕이 다시 당신을 찾고 있다라고 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교활한 속임수로 그를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간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명령보다 자신의 원한과 복수심에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도 있었겠지만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고 통일왕국을 건설할 경우에 자신의 위치가 아브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한 정치적인 야망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살펴볼 때 요압에 의한 아브넬 피살 사건도 또 하나의 권력 투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야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그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 요압은 동일하게 아브넬을 죽인 것과 같이 자신 역시 솔로몬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그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악을 행한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 한 걸음 더 반대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자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과 같이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아브넬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전혀 없는 자 요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인물과 비슷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요압의 모습이 아닌지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